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유례 없는 긴 장마와 폭우로 한반도 전체가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북한 주요 곡물 생산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황해도와 평안도 일대에 이달 초 큰 비가 내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동이 통제되고 북중 무역이 크게 위축되면서 식량난을 겪는 주민들이 늘고 있고 또 비료와 농사 물자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올해 농사 준비에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폭우로 농사까지 타격을 입었다고 하니 식량난이 더해질까 정말 걱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전략 예비 물자까지 풀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북한 자력으로는 수해 복구나 식량 문제를 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세를 긴장시키지 말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의 손길을 내밀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최근에 장마도 정말 유례 없이 길고
그러니까요.
비도 남북한 모두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 산사태가 또 발생할 확률도 높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나무도 많은데 비 많이 오면 또 산사태 나는 곳이 있어가지고 피해가 큰데 그런데 북한의 산을 보면 벌거숭이 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국제기구에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지난 30년간 북한의 산림 면적이 약 90만 헥타르가 줄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자료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그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나온 자료인데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산림 실태 그리고 산림 녹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약 90만 헥타르의 면적이 줄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대충 어느 정도나 감이 안 오거든요.
평양 이제 단위가 네. 좀 달라서 아마 그럴 텐데요. 평양 면적이 한 260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이걸 헥타르로 환산을 하면 한 26만 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90만 헥타르면 한 평양 3개 면적이 그러니까 10년에 하나씩 평양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의 산림이 없어진 거죠.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한반도가 전체적으로 다 좀 산이 많은 지형이긴 하지만 북한 쪽에 더 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미영 씨가 한국에 네. 와보니까 산이 북한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요. 네.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른 지역을 많이 제가 돌아다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산세가 되어 있는지 사실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네. 한국에서도 도로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고속도로를 쭉 달리다 보면은 그냥 곳곳에 다 산이 네.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남북한 모두 산이 많긴 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는 한 국토 면적의 한 60% 정도가 산지인데
네.
북한은 국토 면적의 한 80%가 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숲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그 조사를 해보면 감소를 매년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앞서 인용했던 그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지난달에 세계 산림자원 평가 2020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집계를 언제부터 했냐면 1990년도부터 했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
네.
10년 주기로 수십만 헥타르씩 계속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에 691만 헥타르였는데 10년 뒤요. 2000년에는 645만 헥타르가 됐습니다. 한 46만 헥타르가 줄었고요.
네.
그리고 또 10년 뒤 2010년에는 624만 헥타르, 한 21만 헥타르가 줄었고 이제 올해 그 결과를 보니까 한 603만 헥타르, 또 한 21만 헥타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했던 1990년도부터 10년 주기로 거의 30년 동안 90만 헥타르가 사라진 겁니다.
네. 뭐 이렇게 굳이 숫자를 안 알려줘도 북한에서 네. 사는 주민들이라면 북한의 그 산림 황폐화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것들일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숫자를 보니까 점점 약간씩은 그 산림 황폐화 비율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국에서도 북한의 그 산림 황폐화를 좀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남북한이 다 원래 산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산길로 다
네.
다
개마고원으로 그렇죠. 쭉 네. 연결이 돼가지고
뭐 쭉 타고
네.
뭐 백두대간
백두대간으로.
네, 이런 말도 있고요. 한국에 이제 국립 산림과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1999년부터 10년 단위로 위성 사진을 활용을 해서 북한의 산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현지로 들어가면 좋은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위성으로 관찰을 해봤는데 살펴보니까 산림 황폐화 면적이 북한의 경우 2008년까지 늘었다가 2018년 조사에서는 한 22만 헥타르 가량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999년에 163만 헥타르가 산림이 황폐화된 면적으로 나타났고 2008년에는 284만 헥타르로 늘어났다가 2018년에 262만 헥타르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감소를 했어도 북한 전체 산림이 황폐화된 면적이 생각보다 큽니다. 28%가 황폐화돼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적은데요?
그래요? 근데
네.
이제 밖에서 봤을 때 다른 나라 수치랑 비교해 보면 이 면적이 굉장히 큰 거고
그렇군요.
북한 내에서 봤을 때는 또 뭐 네.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선적으로 복구해야 할 만큼 심각한 그 황폐화 그 면적은 한 147만 헥타르로 추산이 됐습니다.
네. 이게 사실 북한에서는 아직 교통이라든지 도로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주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깊은 산속 같은 경우는 아마 아직 울창한 수림이 남아있는 곳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을과 가까운
그렇죠. 보통
네.
사람들이 발길이 닿는 곳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나무를 다 베어냈기 때문에
네.
벌거숭이 산이 되어 있는 곳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산림이 이렇게 황폐화되면은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그 벌거숭이 산, 한국에서는 민둥산이라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일어나죠. 그리고 흙탕물이 논밭으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숲이 물을 가두는 기능도 하는데
네.
그냥 그대로 개울로 오면 큰 물로 이어질 가능성도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지금 양강도 인근에 있는 북중 국경지대 양강도 그 김영지군하고 김정수군에서 이달 초에 그 피해 사례가 그 제보가 됐는데 김영지군의 상창 노동자구에 산둥성이 일군 밭이 있대요.
네.
다 개인 밭이겠죠.
네.
근데 30%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없고 숲이 우거지지 않은 거른데 오면 뭐 이런 논밭도 다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 나무를 많이 떼는데 숲이 없으면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도 부족하겠죠. 단순히 연료뿐만 아니라 나무를 사용하는 게 많잖아요. 화장지, 종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이것도 부족해 줄 거고 또 환경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네.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도 하는데 그 역할도 줄어드는 게 되고 뭐 동식물 보금자리, 뭐 한국에서는 숲세권이란 말 있잖아요. 숲 옆에 있으면 살기 좋다고
그렇죠.
해서
예.
그러니까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도요. 그 아동 영화에도 그런 게
네.
있고요. 뭐 영화에도 있고 참 이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이렇게 숲을 가꿔야 된다라고 선전하는 내용들이 영상물에 많이 그 담기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식수절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들은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직권과 함께 강력한 국가사업으로 지금 산림 복구 작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2012년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직권 직후죠. 산림보건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리고 2015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담화를 통해서 산림 파괴에 대한 그 엄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의지도 드러냈고요. 그리고 식수절 때 부인까지 동원을 해서 이제 스스로 이 산림 이 녹화 전선, 최전선에 서겠다는 입장도 강조를 했습니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나라의 산림 문제를 놓고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 우리 후대들에게 벌거숭이 산, 흑산을 넘겨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전후복구 건설을 한 것처럼 산림복구 전투를 벌이자. 산림복구 전투는 내가 사령관이 돼서 직접 지휘하겠다.
네, 그리고 아주 이제 거창하게 말했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매년 식수절 때 수백만 그루 나무도 심고요. 뭐 산불 예방, 해충 구제, 그런 이제 목재 소비를 연료를 많이 쓰니까 대체물 개발 이런 것도 힘쓰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자님 혹시 북한의 네. 식수절이 언제인지 아시죠?
아, 제가 지금 알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네. 3월 2일입니다.
원래 이제 다른 때 했다고
네,
들었는데
원래 3월에 오, 있다가 네, 그 네. 3월 2일에 김일성 네. 이 모란봉에 올라서 그런 산림업의 복구에 대한 구상을 펼친 날이 그날이 기념일이 되면서 그게 식수절로 네. 됐는데요. 사실 한국은 식목일이라 그러죠.
네.
언제인가요?
4월 5일.
4월 5일이죠. 네. 4월 5일로 식목일을 정한 이유가 있나요? 한국에서는?
뭐 이제 작물이 뭐 그때 심으면 잘 자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북한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위쪽에 네. 위치돼서 기후도 더 춥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3월이면 땅을 파도 삽이 들어가지 않고 꽁꽁 온 상태에서 사실 나무를 네. 심고 하니까 그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10년 동안 사실 뭐 평양 전체 면적에 가까운 산림이 계속해서 없어졌다라고 네. 하셨는데 정확한 이유를 짚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게 산림 녹화에 성공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산림 녹화, 그러니까 황폐화된 나라에서 산림 녹화에 성공하는 건 굉장히 드문 사례거든요. 그리고 이 산림이 황폐화된 나라 보면 다 못 사는 나라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할 때 산림이 네. 황폐화됐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을
산에
하는
나무가 없는 산에 거죠. 벌거숭이 산.
거. 네. 네. 그 산림이 황폐화됐을 때 이거를 네. 다시 복구하기 위한 게 가장 어려운 첫 번째 이유가 뭔가요?
뭐 일단 그 가난하면 연료 문제가 있으니까 나무를 떼잖아요.
네.
네. 한국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자꾸 벌목하다 보니까 황폐화되고 또 식량 문제 때문에 산을 훼손해서 네. 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산림 녹화를 아무리 정부에서 밀어붙여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그러니까 같이 물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산림 녹화에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북한의 산림이 황폐화된 건 1990년대 중반 식량난과 거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전 상황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식량난 전에는 북한 산림 상태가 그러니까 미영 씨가 살던 지역은 좀 괜찮은 편이었나요?
근데 그때도 항상 나무를
떼니까
네, 떼니까 항상 심는 것보다 쓰는 나무가 더 많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식량난이 되면서 어차피 연료는 또 써야 되고 여기에 이제 대규모로 밭을 많이 일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그래서 국경지대 가보니까 아예 그냥 산 등성이에
산 꼭대기까지 네. 다 다락밭이 만들어져
네.
있죠.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네. 어찌됐든 1990년대 중반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이 북한 경제 상황에서 연료 문제 해결, 에너지, 뭐 그때 목탄차도 나오고 그러던데.
맞아요. 네. 아, 그러니까 보니까 그쵸. 자동차도 나무 네. 떼면서 가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대규모 벌목, 그리고 산지개간이 이루어지면서 진짜 그동안 훼손됐던 산림이 이제 더 가속화된 거죠. 산림 황폐화의 어떤 뭐 가속화가 붙은 게 이 시점이고 2000년대부터 이제 북한 당국도 산림 훼손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격적인 복구 사업에 나섰지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강력한 산림 녹화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뭐 그냥 강력한 정책을 펼친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도 북한 전체 산림의 28%가 아직까지 벌거숭이 산이라면
네.
이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나무 네. 많이 심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네.
뭐 한국처럼 인공조림을 해가지고 뭔가 좀 계획적으로 육성을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년간 노력을 했고 그 전에도 북한 당국에서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산림 회복 속도가 느리잖아요.
네.
그리고 잘 회복이 안 되고 그렇다면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그런 뭐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협력 의지를 보여도 북한 당국이 협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남북 산림 협력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북한 당국이 이런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네. 왜 이거를 호응을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력 갱생 정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그 전쟁이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남북한 다 그냥 폐허고 벌거숭이 그렇죠. 산이었던 네. 상태에서 그렇게 산림 황폐화를 복구하는 게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해낸 곳이 바로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곳이 가까운
바로
곳이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그 기술력과 모든 걸 갖추고 있는 한국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손을 먼저 네.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혹시 남북관계 좋을 때 뭐 산림분과 회담을 했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그럴 때 뭐 성과는 없었나요?
두 번 회담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2018년에 판문점 그 선언 이후에 분과별 회담을 열기로 하고 산림 분야에서도 회담을 두 차례 열었고 합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산림병해충 발생 시기별로 병해충 약제 제공 공동 방제. 이제 북한이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도와줄 의지를 갖고 있었고 그해 11월에 실제로 소나무 재선 충병 방제 약제 제공 공동 방제를 추진을 했고 또 이건 뭐 중장기적 목표이긴 하지만 남과북이 양묘장 현대화를 위해서 도시군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건 본격화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뭐 산불 반지 공동 대응이나 북한에 산불 나면 또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 관계도 얼어붙었고 한국 정부가 하노이 회담 별개로 이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산림 분야 협력을 한 세 차례 제시를 했나 봐요. 근데
네.
북한이 여기에 호응을 안 했습니다.
아, 이 진짜 이거 북한 주민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북한 당국이 협력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근데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북한의 산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그 북한 개성하고 평양하고 좀 가까운 파주에 남북 산림 협력 센터를 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북한하고 가까운 지역에 연 이유는 북한 풍토에 최대한 적합한 그 나무를 키우는 거. 실제로 뭐 낙엽송이나 소나무, 밤나무 같은 북한 기후에 적합한 나무 묘목을 연간 최대 200만 그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관련 전문가도 양성도 하고 향후 남북 기후에 적합한 양묘 기술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거점 역할로 이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북한이 정말 지금 한국의 이런 노력들
네.
그리고 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빨리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과거 한국이 벌거숭이 산 비율이 50%에 달했거든요. 1960년대 후반에 유엔의 관계자가 한국에 와서 산 둘러본 다음에 이거는 산림 황폐화가 고질적이어서 도저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근데 20년 뒤에 다시 와서 봤더니 조림을 잘 해 가지고 숲이 꽤 우거진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산림 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정말
평가를
감동적이에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산림 그 비율이 높은 나라로 한국을 꼽고
네.
한국은 경제 발전에도 성공을 했지만 산림 녹화에도 성공한 나라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북한이 좀 받는다면 산림 녹화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저번에 김정은 위원장 왔을 때 그
네.
얘기했었잖아요. 한국의 푸르른 산을 보고
네.
놀랬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산의 숲이 무성해지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유형 무형의 효과가 한 1,300억 달러 가치가 창출된대요. 그러니까 남북이 산림 협력을 할 경우.
아.
그리고 이제 환경 쪽에도 8,400만 달러의 탄소 배출권이 확보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환경 보호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돈에 준하는 그 가치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숲으로 그걸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만큼의 숲이 있으면
네.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 정도 하는 뭐 상쇄를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거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보호도 되고 숲도 조성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도 얻는
그러네요.
그런 이중 삼중의 효과가 네. 있습니다.
그래요. 숲이 정말 사람들에게 주는 게 정말 많습니다. 울창한 숲을 보면 뭐 기분도 좋아지고 눈도 막 맑아지는 것 같고 이 황폐화된 북한의 산이 빨리 좀 회복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인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함께 들으시죠. 이선희가 부릅니다. 아름다운 강산.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 네. 시간에 저희가 세계인이 사랑하는 여름 휴양지를 소개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 태평양 한가운데 섬이 생각나네요.
보라보라서.
네, 맞습니다. 네. 오,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진짜 언젠간 제가 떠날 겁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 해 주실 건가요? 네.
지난 8월 초에 북한 강원도 평강군에 내린 비가 854mm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와. 북한의 연평균 강우량에 거의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거의 다 내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개성 지역 강우량이 8월 평균 강우량의 15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좀 온 거예요, 이번에.
좀 온 게 아니,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황해북도 같은 경우 강냉이가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이 강냉이 밭들 가운데 대략 한 40%가 물에 떠내려가거나 잠겼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그리고 이제 황해남도는 네. 이제 벼가 유명한데 장마철 중간에 이미 농경 이제 30% 정도가 현재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중앙TV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피해 복구를 하라. 그리고 자신의 물자를 주민들에게 나눠줘라. 막 이런 지시를 내릴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문제는 네. 사실 이런 홍수 피해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해마다 반복되고 있죠.
맞아요. 해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홍수 피해 방지 정책. 이것으로는 세계 최고다. 이런 나라 가운데 하나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강 관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뭐 선진국 하면은 생각하는 나라 중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덜란드는 네. 고루고루 선진국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요.
강과 하천 관리를 또 잘하는 나라라 또 유명하죠. 네,
선진국은 뭐 이것저것 다 잘하나 봅니다.
그렇긴 하네요.
홍수 피해 방지도 네. 선진국이었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왜 특히 이 분야에서 선진국이냐. 네. 국토의 절반이 해수면보다 낮아요.
에?
국토의 절반이.
해수면보다 낮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바닷가에 이렇게 큰 제방을 쳐서 네.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진다. 그러면 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나라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또 홍수 문제 이런 게 매우 심각한 나라인데 그래서 강 정비 사업에 특히 역점을 두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룸 포 더 리버 영어로 강에 방을 만들어준다 이런 뜻인데 유럽연합의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그 적극적으로 홍수로부터 네덜란드를 지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의 이름이 룸 포 더 리버다.
네.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좀 영어라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그 조수 간만의 차라든가 폭풍 등으로 이렇게 강 수위가 높아지는 것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강을 넓히는 사업입니다. 강에 방을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죠. 강을 넓고 싶고 크게 만들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강이 작으면 네. 비가 조금만 와도 넘쳐버리잖아요.
네.
그렇지 않도록 강을 크게 만들어서 웬만큼 비가 와서는 물이 많아서는 강이 넘치지 않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네덜란드 내 해안가라든가 강변 한 30여 곳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 정비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안가라든가 강변에 있는 집이라든가 뭐 논밭 많이 있는데 이런 정비 사업 덕분에 주변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고요. 또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은 좀 북한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대략 한 8가지, 10가지 정도 되는 방법 가운데 한 4가지, 5가지 정도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북한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 네네. 훨씬 더 관심이 가는데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강 정비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이면서 가장 반드시 필요한 방법 강 바닥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바닥을 파내야 되는
좀 이상한데 건... 더 정확히 말하면 강을 깊이 파는 거죠.
그렇죠.
예, 강을 좀 깊이 파면 거기 똑같은 강 폭이라도 강이 깊어지니까 많은 물을 가둘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이 좀 많아도 넘치지 않게 된다 이런 원리인데요. 네덜란드 아이셀 강 같은 경우는 한 7.5km 정도 되는 이 길이에 강 바닥을 깊게 팠습니다. 그래서 강에 더 많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만 사실 착실히 해도요.
네.
홍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자어로는 준설 작업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강들도 이렇게 바닥을 좀 깊이 파는 작업을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한다면 아마 홍수를 크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강이라는 게 물이 흐르면서 흙탕물이라든 이런 것들이 같이 쓸러내려오면서
그렇죠.
강바닥이 네. 점점 자꾸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한 번 파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여기를 그렇죠. 파주면서
그렇죠.
이 어느 정도의 그 양을 채울 수 있는
맞습니다.
공간을 확보한다라는 얘기가
상류에서는
되네요.
그런 현상이 좀 적겠지만
네.
중류나 하류로 내려오면 자꾸 퇴적물이 쌓여서 강 바닥이 얕아지거든요. 그런 곳에서 많이 물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강 바닥을 파내려면 뭐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같은 이게 파내는 중장비가
맞아요.
필요하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북한이 이 강 바닥 파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죠.
아, 이게 장비가 또
그렇죠.
없네요.
다만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의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에 북한 당국이 강바닥을 깊이 파서 홍수 피해를 방지하려고 하는 사업을 한다? 근데 중장비가 없다? 그러면 아마 한국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일본 등 이런 주변 국가들로부터 충분히 그 중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든지 네. 지금 어느 정도를 방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거 그냥 손 놓고 있는 거네요.
사실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네. 네. 아, 참 들으면 들을수록 안타까운데. 홍수를 막을 수 있는 강정비 사업. 또 다른 건 어떤 방법이
네.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것도 역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물을 가둘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드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저수지를 만들어 놓으면, 비가 좀 많이 와도 넓고 깊은 저수지가 중간중간에 있으면, 물이 웬만해서는 잘 안 넘치죠. 물을 막아둘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런 저류지 또는 저수지를 이제, 폭풍이라든가 어떤 강물이 넘치면서 이게 이제 흘러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남서쪽 해안에 이렇게 폴 커락 존 메버라고 하는 호수를 크게 해가지고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그 예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크냐면 4만 6천 개의 올림픽 수영장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이 저수지 또는 저류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수를 막아내는데 북한에서도 사실 댐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네,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크고 작은 곳들까지도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늘려놓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피해 방지를 홍수 피해 방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에도 뭐 대형 댐 사실 없진 않잖아요. 꽤
네,
많이 있을 텐데.
네, 네.
근데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조금 더 많은 저수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충분하진 않겠지만 저수지가 그래도 꽤 있는 북한에서 홍수 피해가 해마다 반복된다면 이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산에 나무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산에 나무가 부족하면 산 밑에 산이 큰 물을 가두어 둘 수가 있는데 나무 뿌리로 이게 그냥 산에 가두어지지 않은 채 그게 그대로 곧바로 물이나 하천으로 스며들고 농가라든가 아니면 논밭으로 흘러들면서 수해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북한의 연평균 강수량이 1000mm에서 1200mm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 남한의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보다 비는 더 적게 내려요. 그런데도 홍수가 더 많이 나는 이유는 바로 산에가 나무가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산에 나무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좀 전에 그 얘기를 한참 나눴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북한의 산림 황폐야 이거 심각하다.
그렇죠.
빨리 이것도 근데 북한에서 자꾸 그 외부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네.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솔직하게 이렇게 일단 보여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감추려고만 하니까.
사실 북한 당국이 맘만 먹으면 네. 주변국에서 특히 이 산림 문제, 산림을 푸르게 하는 이 문제는 적극 네. 도와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네. 근데 계속 감추려고만 하고 공개를 하지 그래요. 않고 네. 주변에 손을 내밀지 않으니까 전 그런 네.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북한의 산 같은 경우 물론 울창한 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무가 없는 산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나무가 없는 산이 훨씬 많아요.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네. 거는 황폐화된 산, 벌거숭이 네. 산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느끼죠.
맞습니다. 그렇게 나무가 사라진 산, 이게 사실은 북한 홍수 피해의 거의 60-70%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게 북한에서는 사실 이렇게 홍수라든지 이런 피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네. 상황들이 없었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제가 살 때는 비가 좀 많이 오게 되면 청진의 네. 그 시남구역부터 해가지고 포항구역 네. 이 일대가 물에 완전히 잠겨가지고
아,
상점 그 창문까지 물이 다 떴던 그 때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 보니까 정말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그 흙탕물이 그대로 내려오면서 네네. 집을 덮쳐가지고
인명피해까지
그렇죠.
네.
네, 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이 막 잠기면 그 물을
네.
어떻게 하나요?
그 물이요. 네. 일단 배수시설을 어느 정도 가공을 해가지고 물이 빠질
시간이
때까지
지나야
예, 시간이 지날 거군요. 때까지 이게 기다리는 거죠.
집집마다 들어오는 경우는 없나요? 집으로 물이 들어오는
이게
경우는?
그 지금 산 쪽에 북한은 다 집도 이렇게 산 비탈을 따라서 집이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렇게 비탈에 있는 집들은 홍수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다 보니까
아예 쓰러지기도 하겠죠.
완전히 쓰러지기도 하죠. 그리고 네. 또 집이 물에 이렇게 침식되면은
네.
각자 개인이 그거를 복구하는
네,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네.
몇 년 전에는 저기 그 국경 일대 중국과 인접한
맞습니다.
국경 일대가
네.
엄청난 홍수 피해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네. 한 마을이 다 물에 잠기기도 했었죠.
네.
집도 다 무너지고 그런
오늘 전체적으로
있었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진짜 그 산림 복구가
맞습니다.
너무너무 시급한
네.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림 이게 정말 중요한데 강을 정비해서 홍수 피해를 막는 세 번째 방법. 이건 이제 뭐냐면 제방을 이 강 옆에 바짝 붙여서 만드는 것보다는요. 강 옆에는 평지를 넓게 두고요.
네.
그리고 제방은 강으로부터 조금 멀게 제방을 쌓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데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제방이 바로 붙어 있으면 강이 가둘 수 있는 폭이 좁으니까
아, 물이, 바로 제방을 네. 넘어서겠군요.
제방을 넘쳐버린다. 그래서 아. 한강 옆에 둔치 보셨죠? 강 옆에 넓게 평지를 두잖아요.
그렇죠.
그 평지가 비가 많이 올 때는 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평지가 넓기 때문에
네.
거기에 물이 차고 그 바깥쪽에 있는 제방의 조금만 제방을 안 높아도 그 제방까지 넘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 바로 옆에는 넓은 평지를 두고 제방은 멀리 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네. 때도 강 폭을 넓혀주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일종의
하셨는데
일종의 강 폭을 넓히는 것이죠.
이것도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강 옆에 바짝 제방을 지어서는 안 된다. 멀리 제방을 지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북한 지역들 보게 되면 뭐 양강도라든지
네네.
저기 위에 함경도, 온성 뭐 이쪽에 보게 되면 두만강, 압록강이
네네.
흐르는데 강이라는 게 가다 보면은 폭이 넓어지는 데가 있고 다시 또 좁아지는
그렇죠,
데가 있고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좁아지는 곳들은 어떻게 보면은 물은 불어나고
그렇죠.
폭은 좁고 그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또
그렇죠.
크겠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강에서는 그걸 이제 둔치라고 하지만 한강 둔치 보면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 둔치가 너무 넓어가지고 거기에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잔뜩 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막 식당도 있고
평소에는 그렇게
위락시설도
예.
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대신 물이 넘치면 거의 출입을 통제해서 거기도 강이 되는 겁니다. 넓은 강.
그렇다고
네.
해서 한강이 하긴 엄청 크긴 큰지 거기가
네.
완전히 막 잠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드물죠.
네.
근데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제방이 넘쳐서
네.
심각한 피해가 다를 당하지는 않는 것이죠.
맞아요.
네.
아, 강폭을 자꾸 계속해서 보수하는 이런 작업들이 진짜 필요하군요.
네.
또 마지막으로 뭐 더 말씀해 주실 예. 부분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은 제방을 이제 보강하는 방법인데요.
네.
강 주변에 넓은 이렇게 평지를 두어서 그게 나중에 거기가 강 역할을 하도록 하면 좋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강 바로 옆에 제방을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제방을 훨씬 두텁고 높게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작업도 굉장히 꼼꼼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네. 여의치 않은 경우 둔치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에는 네. 강폭을 훨씬 두껍게 해주고 높게 하는 작업을 꼼꼼히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뚝이 터지면 정말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는 거니까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부분들을 네덜란드가 네. 정말 잘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홍수 피해를 좀 안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네요.
네네. 이런 작업을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한 10년 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저희 이번에 올해가 워낙 장마가 길었고 정말 많은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남북한 네. 모두 피해가 너무 컸잖아요.
네네.
그래서 진짜 이 산림 복구라든지 홍수 피해 예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강조돼야 될 부분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사실 근데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같은 경우는 주변국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 당국의 의지만 가지면 한 5년 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 진짜 이거 한국처럼 시위라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정말 네. 전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네. 똑바로 하라고 시위라도 한번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네. 해년마다 이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거나
네.
그다음에 막 논밭이 휩쓸려서 식량 문제가 생기는 이런 악순환은 좀 반복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정말 부디 홍수 피해에 정말 목숨이나 또 재산이나 많은 것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자, 달려라 세상 밖으로 이광백 대표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 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민중의 지팡이 대를 이은 헌신 올해 7월과 8월 남북한 모두 긴 장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울한 소식만 들려오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희생을 무릅쓴 사람들 때문에 따뜻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난 8월 5일 한국의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도 가슴 훈훈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0년 8월 5일 오후 5시경 의정부 경찰서에 중랑천에서 어린이가 물에 빠져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북한으로 치면 시사회안전부에 신고가 들어온 거죠. 의정부경찰서는 즉시 사고 주변에 있던 경찰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신곡동 신의교 아래 중랑천에서 아이가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근처에 있는 경찰은 응답 바란다. 마침 주변에 20대인 고진영 경장이 순찰차를 타고 순찰 중이었습니다. 고 경장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을 200m가량 앞둔 골목길에서 차량 정체로 길이 막혀 이 순찰차가 멈춰서게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고 경장은 지체 없이 차에서 내리면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나 먼저 현장에 가볼 테니 구명조끼 챙겨서 뒤따라와. 고진영 경장이 중랑천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중랑천은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 수심이 어른 키 높이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8살 A군이 허우적거리며 급류에 휩쓸린 채 떠내려가고 있었죠. 구명조끼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고 경장은 A군을 당장 구조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상의 조끼만 벗고는 그대로 급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0여 몇회 정도를 급류를 따라 하류 방면까지 헤엄쳐 내려갔습니다. 고 경장은 발이 바닥에 닿는 게 느껴지자 가슴 높이의 급류 속에서 20여 몇회 가량 뛰듯이 내달려 A군을 안아들었습니다. 물에서 나온 고 경장은 A군을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A군은 물을 토한 뒤 숨을 쉬며 의식을 되찾았죠. 구조를 마치고 돌아온 고 경장은 아이가 목숨을 건질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며 안도했습니다. 고진영 경장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11년 전 군무하다가 순직한 그의 아버지 고상덕 경감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고진영 경장의 아버지 고상덕 경감은 2009년 12월 과속 차량을 단속하다가 단속 과정에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연일 군무에 지친 부하 직원을 배려해 대신 군무를 서다가 순직해 안타까움을 더했죠. 고진영 경장은 아버지가 순직했을 때 나이가 10대였습니다. 이후 성인이 된 그는 아버지 뒤를 따라 경찰이 된 거였습니다. 고진영 경장의 사연이 전해지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고 경장은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는 우정기를 옆에 두고 주무시다가 급박하게 나가시곤 했다라고 회상하며 저도 아버지처럼 책임감이 투철한 경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수해 피해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북한 주민들과 복구 작업으로 고생하고 계실 모든 분들께 위로와 격려를 전하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끝곡으로 이적에 같이 걸을까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